영광과 권세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주 동안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순간과 결정을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였고, 감사하는 마음과 시간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게에 억눌리는 삶에서 구해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기뻐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까지 순종하셨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도 매일 조금씩 죽어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일이지만 아직도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근래에는 아시안들에 대한 폭력과 폭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온 우리들도 우리가 다른 인종이란 이유로 차별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종차별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을 때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별당함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차별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이웃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폭력과 폭행이 그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귀한 종 한태진 목사님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와닿게 하시옵소서. COVID-19 때문에 반복되는 생활을 통해서 낙심하고 힘빠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숨을 내쉬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고 새롭게 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뜨겁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픈 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을 펴시고 읽겠습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사울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주일 사도행전 세계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다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세계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종종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에게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도대체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까지 여기 오늘 이 시간 대성교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참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증거됐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라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주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람 내시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에티오피아 사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두 번째 부분 다시 9장으로 왔습니다. 9장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방으로 나가는 복음의 확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당시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역사로 끝이 납니다. 제 세 번째 부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임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사로 나가면서 맨 마지막 28장 바울이 로마 당시 거대한 제국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던 로마 그 제국의 한 복판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사도행전이 마감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부분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간 성도들 일부가 바로 안디옥에 이르지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양육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령은 다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면서 세계로 나가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왔습니다. 2021년도 4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산호세까지 왔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전 세계로 볼리비아와 니카라과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의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형 ING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사울일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는데 왜 사울을 택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의 삶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당시 스데반을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게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누구가요? 사울과 함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 그냥 보통 예수 믿는 또 교회 생활하는 것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잔멸했다. 잔인하게 멸절하는 일을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려요. 예루살렘의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행동대원들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 도를 믿느냐? 예수쟁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 대답을 하면 그를 끌어다가 산헤드린 공교회의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다시 그를 매를 치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성이 차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체포장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고 유대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밖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공동체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를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핍박이 있은 후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갔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 명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150마일, 240km 정도입니다. 아는 것처럼 산호세에서 LA까지 거리가 약 300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마일을 한다면 반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로 우리가 여행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에는 걸어서 갔거든요. 걸어서 150마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5일과 6일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행동대원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살인의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게 1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혈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건을 다시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갔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지금 상황으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이 사울에게 나타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나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체포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예수,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핍박을 멈춰. 멈춰. 또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고 성장과 부흥해지자 교회는 밖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적인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이방까지 신경을 쓰지 못해요. 그러게 주님은 교회를 흐트러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이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까지 가서 성도들까지 가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이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흩어져 있는 교회, 흩어져 간 성도들에게까지는 핍박이 가면 안 돼요. 사울, 멈춰. 더 이상 교회, 성도들을 손대지 마. 더 이상 움직이지 마. 이 경고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사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사울을 통하여 주님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갖고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한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건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메섹 길 위에서 이제 다메섹 도시를 앞두고 정말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습니다.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멀리 걸어왔는데 이제 공문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야지.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하늘이 열리며 너무나 강렬한 빛이 사울과 당시 일행들에게 비쳤습니다. 이렇게 3절 말씀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22장과 26장은 이때의 시간이 낮 12시였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강렬한 빛이 사울과 사울 일행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빛 아래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졌다. 26장 13절과 14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빌려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 내게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강렬한 그 빛이 비추면서 함께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울만 들었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7절 같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강렬한 그 빛, 그리고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 빛을 경험했고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주님의 강렬한 그 빛과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정확한 소리를 듣고 압도돼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고 강했고 정확했는지 사도행전은 9장과 22장과 26장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반복해서 3번이나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일생에 정말 평생토록 기억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거대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해야 되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터닝포인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 선교 역사의 한 획이, 한 획이 그어지는 거대한 역사가 변화되는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세계로, 세계 선교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러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세계 역사의 터닝포인트이고 복음이 세계로, 그리고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실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리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여 받고 들었습니다. 주님은 시각으로 역사했습니다. 주님은 청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 주었다는 것이지요. 단지 한 사람의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사용해서 세계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선교의 문을 다시 열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선호세의 전대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세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지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다메섹에 들어가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두 발을 딛고 걸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발로 걷지 못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한번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끌려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는 이전의 위협과 살기와 그 모든 것이 등등했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의 힘을 빼야 됩니다. 이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메섹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울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 사울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두 발로 내 인생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밖에 되지 못해요. 내 한계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만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메섹 도상에 서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인생길,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메섹에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